2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GPS라는 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좋은 현대 기구가 있습니다. 그 GPS가 뭐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또는 내비게이터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은 써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길을 모르면 지도를 가져다가 보고서 어딘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GPS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도가 없어도 거기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을 할 때 한 번도 이제 안 가본 데를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국제 여행을 해서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다든지 미국에서 한국을 가실 때 그 지금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GPS라는 그 작은 그 기구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도 한 번만에 그 지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지구 지상에 약 12,000마일 상공에 24개의 위성이 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높이죠. 지상에서. 그 위성이 시속 7,000마일로 지구를 계속 돌고 있대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게 교신하면서 지구 전체에 있는 지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됐죠.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곳을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기구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길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영어로 잘 가르쳐주고 그 순간순간마다 한국에서는 또 한국말로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 말로 길을 다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GPS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주소를 쳐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소를 쳤을 때 이제 딱 그 말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GPS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GPS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박사,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GPS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게 벌써 2000년도 넘는 전에 그 기록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더더욱이나 GPS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별이 밝았던지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줬던지 이 동방에서 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딱 하늘에서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이게 예수님의 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별을 따라서 예배의 장소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지혜로운 자들의 했던 말이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2장 2절을 배경으로 한 아침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GPS의 목적. 하나님의 GPS의 목적. 하나님이 이 별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배를 드린 대상. 그 별을 따라 누구에게 왔는가? 예배 드린 대상.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린 방법. 그들이 예배를 드린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이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찾아왔는지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마치 그때 당시의 GPS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별을 보내어 주셔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과 같은 그런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별이 아니고 그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그렇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징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양.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가져다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죠. 양을 죽여서 그 피와 그 살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직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구약의 예표, 미리 보여준다. 예표가 되신 거죠. 백합화.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백합이 보여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별. 별. 이것도 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광야에서 바위. 그 바위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상징은 연한 순이라는 것.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나오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순과 같다라고 했을 때 볼품 아무 아름다움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 연한 순과 같이 나오신 분. 그것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나온 상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곧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아기 왕입니다. 아기 왕. 어르신들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왕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 왕조라든지 고려라든지 또 신라라든지 계보가 있습니다.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계보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들은 나중에 그 왕이 돌아가시면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창조주였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성자와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리아 엄마의 품에 태어나서 지금 안겨져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이 피조세계에 오셔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나무로 만든 요람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분이 이 피조물 사이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냐. 특히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의 몸은 죄하고 너무나 많은 관련이 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냐.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기 왕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그 피부의 색깔이 있을 것이고 또 머리 색깔이 있을 것이고 눈의 색깔도 있을 것이고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국인 아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아기의 얼굴 모양새. 우리가 많은 그 아이들 성경책이나 이런 보면은 예수님을 그린다고 하지만 다 틀린 그림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유대 아기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셨을 것이다. 얼굴 생김새라든지 눈, 코, 입의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은 옷, 또 유대 의상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드신 음식도 다 유대 음식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유대말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0년부터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의 정치적 상황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로마에서 세운 왕이 그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 왕이 있었는데 즉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로마의 권력에 그 힘입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기뻤죠.
안 기뻤죠. 네.
자기가 왕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고 1945년에 8월에 항복을 선언했죠. 일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 35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국의 대한민국의 왕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다스릴 때 있어서 한국의 왕은 일본 천황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의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누구를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대통령이 있고 우리에게 과거에 왕이 있지만 그 대통령과 왕보다도 더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에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 아니면 관심이 없죠. 이 세상에 할 게 너무나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하러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이 두려워하고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아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전함을 듣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오셨구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있었 반면 헤롯과 같은 사람 헤롯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왕이 나신 소식을 두려워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고 심지어는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의 왕이 되셨습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중국인이나 유럽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방 막사들이 그 왕을 찾아서 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 그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가만히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봤을 때 아 그게 예수님의 별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별을 보고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심히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집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고 직접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예배의 초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가 있는데 동방박사 또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 수도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헤롯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문한 결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데 그게 바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그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거기 베들레헴에서 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보니까 별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됐는데 그건 왕궁도 아니고 정말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정말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은 아주 가난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 그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자들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왔었다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장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에게나 소망의 근거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헤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이곳에서 부르고 그분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을 아직 왕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별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바로 태양인데 그 태양은 약 9,300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9,300만 마일. 제가 한번 미시간에서 저기 그 미 대주 끝 서쪽 끝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몇 마일 정도 되냐면 약 한 최소한 1,000마일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로 1,000마일 이상. 근데 며칠 걸렸냐면은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9,300만 마일 떨어져 있다. 300만 마일. 하나님께서 그 별이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지구의 둘레가 24,901마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9,300만 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별을 주님께서 움직이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배 자리로 모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무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처럼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만왕의 왕을 찾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식으로 그들이 반응하였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별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었죠. 그 별은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찾아서 왔을 때 마침내 그 별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가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줘서 아니면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큰 확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오셨고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셨구나. 그게 확신되었을 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는 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 어두운 길 헤매고 있을 때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새벽별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쁨을 주지만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는 남이 뺏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이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공개 처형을 당한다든지 강제 포로 수용소에 보내져서 거기서 죽도록 못 먹고 못 자고 추위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극심한 그 노예 생활 같은 것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근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발견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도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분을 늘 찾고 그분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적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였는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했죠. 왕. 왕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왕에게 바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이었습니다. 금.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였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아기 왕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드리지만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향이 피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린 예물 중에 하나는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몰약은 그때 당시에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 죽은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제7일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신실하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마음의 보좌와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하나님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93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93번입니다. 93번. 93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여기 바이올린 반주로 하시겠습니다. 네.
높은 광
주님의 복 받으시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the heavenly ho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네,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아, 네.